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좋은 아침, 축복된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신 우리 주차팀과 안내팀, 그리고 또 어제 또 그 악기 이름이 뭐죠? 해금이요? 예? 아쟁. 어. 예? 해금이죠. 누가 아쟁이라. 우리 교육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어요. 사극에서 많이 듣던 아주 아련한 그 악기와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성금요일 시작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특별히 또 집중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까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설마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에 보기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막상 십자가 고난 앞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평소에 별 볼 일 없던 것 같은 사람인데, 조용하던 사람인데 막상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것을 겪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남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착각을 해요. 아, 저 사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대단하겠지.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무너졌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마귀에게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 안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나는 뭐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정작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헌신과 결심만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지나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주제 파악을 해라. 너는 그렇게 약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미리 경고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왜 그 경고를 해줍니까? 베드로,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막 큰 소리 치면서 고개를 도래도래 흔들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멀찍이서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Following Jesus from a safe distance.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와요. 그렇지만 멀찍이 따라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당히 드려요. 목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목숨 걸고 목회하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하질 않아요. 예,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지식만 공부해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나를 뚫게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헌신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할 것 다 하고 해요. 안전거리 확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입니다. 자기 다치지 않을 만큼 믿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느슨하게 도망갈 구멍 다 빠져 남겨두고 헌신합니다. 주님 믿는 것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일 때는 확 자기를 드러냈다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것 같으면 샥 숨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당장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온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함께 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완벽한 위장으로 잠입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서 불까지 쬐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금 껴주면 황송해가지고 자기 칼날을 숨기고 함께 불 쬐고 삽니까? 사람들이 튀면 싫어하거든요. 가장 무서운 핍박 중에 하나는 다수의 분위기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원치 않는 술자리지만 직장에서 왕따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모른 척 섞여서 적당히 같이 마십니다. 함께 섞여서 불 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만 타협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 너 그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으면 이것도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 타협을 요구하고 그 다음 타협을 요구하고 양다리 걸치는 믿음으로 아무리 타협하고 살아도 세상은 점점 더한 양보를 요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남아있는 믿음도 없애려고 들 거예요. 베드로도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래도 티는 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진짜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츄에이션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원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원치 않는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원치 않는 반응을 내가 하게 되고 점점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쪽으로 막 꼬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패싸움에 휘말려서 사람이 다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돼서 직장도 잃고 폐가 망신했던 분의 그 훗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술자리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막 눈사태처럼 일이 번져가지고 정신없이 말려든 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에 베드로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나게 기도할 안 하고 졸은 덕분에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사건들이 군병들이 몰려오니까 엉겁결에 칼 휘둘러서 사람 귀 베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멀리서 쫓아왔다가 예수님 불법 재판 당하고 고통 당하시는 거 보면서 자기는 불 쬐고 있었는데 또 여종이 자기까지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도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막 짧은 시간 내에 막 엉키고 섞이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패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제정신을 차려요. 지금 베드로는 얼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은 자기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어둠의 세력한테 확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부터 인간적으로 막 반응합니다. 7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 하녀에게만 살살 얘기해도 될 거를 괜히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아니란 말이야, 난 주님 모른단 말이야, 그 하녀 혼자 물었는데 다른 종들도 졸지에 듣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막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절대 모른단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절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말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몰라,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내가 의도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그냥 내 영적인 상태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무심코 하는 말들을 잘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이 시험에 들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나니까, 마귀가 막 두려움으로 흔들고 나니까 인간적인 신앙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뭐 베드로가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자 중 하나가 툭 찔러본 건데 아니란 말이야 하고 막 툭 튀어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공격에도 이렇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빨리 이 자리를 떠야겠다 그리고 막 나가는데, 이것도 막 영화 같은 장면이죠. 마치 막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여종이 딱 막아서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정확하게 빌리면 너도 나사렛 예수랑 같은 당이지? 같은 팀이지? 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잘 나갈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너 청와대 대통령 수행팀이지? 대통령의 인기가 좋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인데, 막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부인하고 싶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너 예수님 냄새 나네? 너 예수님과 같은 팀이지?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겁을 하면서 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엮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정부가 압박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문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을 잃고 나라를 떠날 수도 있는 무서운 결단입니다. 그렇게까지 아닌데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신앙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데까지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를 믿겠다는 그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의 이제 부장인데 임원 승진을 앞두고 그 기업에서는 그 회장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월에는 그 임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절에 간대요. 절에 가서 다 같이 그걸 하는데 이제 임원 후보니까 이 사람도 후보될 사람들도 다 같이 가서 하는데 그의 인사 발령 나는데 아 이제 실력적으로는 딱 임원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회장이랑 다 같이 절에 가서 다 이렇게 절하는데 자기만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넙죽넙죽 절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갈등이. 그러니까 옆에 선배들도 야, 야, 뭐, 누나 한 번만 꾹 감고 한 번만 절하고 가라. 너 임원 돼야지. 너 회장한테 찍혀가지고 좋을 일 아무것도 없. 네 사람이 암만 기도해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애가 가서 얘기했대요. 부장이지만 회장님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을 못하겠다고 저쪽에 가서 서 있겠다고. 아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강큰 놈이다. 근데 인사발령이 났어요. 임원 승진을 딱 한 거예요. 회장이 그렇게 신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그때 임원 발령이 안 나갈 걸 각오를 했대. 그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2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을 때면 모르겠는데 대가를 치러야 될 때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 다시 봤어요. 그렇게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러던 분이라서 제가 조금 믿음이 있는 분인가 무시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딱 신념을 지키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업에서 굉장한 전설적인 그 실력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포텐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간신히 이 두 번째 상황이 수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상황이 수습되는 게 아니에요. 73절 보세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은 너 사투리 쓰네.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네, 그런 거예요. 참 이거 재밌어요. 그래갖고 마치 이런 거죠. 너 경상도 사람이지? 너 맞아. 사투리를 보니까 알겠어. 그랬더니 아이 믿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미 묻어 있어요. 그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세상에 사투리가 같다고 뭐 갈릴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한 표가 되겠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논리인데도 베드로는 이미 겁을 먹을 대로 먹었어요. 약해질 대로 약했어요.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최악의 대답을 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주님을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하느님의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맹세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쏘아보는 의심의 눈길들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쿵쾅쿵쾅거린 채로 그들 안에서 뺑뺑 돌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앙으로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점점 더한 강도로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고 충동되어 있고 격한 말이 나오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이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나야 돼요.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기 울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현실. 어쩌면 딱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달기 울기 시작합니까? 7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달구름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뜰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랑 이 종들은 이쪽에 서 있고 주님과 군병들은 저기 서 있는데 그 캄캄한 이제 여명이 쫙 밝아오는 그때쯤에 주님은 계속 조롱당하고 계셨는데 주님은 이쪽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딱 부인하는데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베드로가 뭔가 자석에 끌리는 듯한 걸 느끼면서 주님 쪽을 흘낏 봤는데 주님도 고개를 딱 돌려서 베드로를 보신 거야. 야, 그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구름 소리와 함께 주님의 눈빛을 마주보는 그 순간 하루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가 달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신이 그냥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무시해버렸던 주님의 경고가,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이놈 자식아, 너 브루터스야, 너 나쁜 놈,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는데 뭐? 죽어도 나를 부인하네?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이런 원망과 증오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눈빛에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동정과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가 예언했던 대로 세 번 나를 부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마귀의 압박에 시달려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비겁함까지도 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동정의 눈빛과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겠다. 갈릴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났어요. 자기가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수틀리면,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간적인 믿음이 죽습니다.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죄인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빛, 용서의 눈빛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납니다. 주님의 눈빛이 오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귀가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떠납니다. 시험당했던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인간 베드로가 죽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인데 이게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이 실은 가장 큰 축복으로의 연결점이에요. 이 순간이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회개가 있을 때 하늘의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대사장들에서의 주님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심장이 멎을 정도의 엄청난 성령의 강타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한 인본주의적 신앙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이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엉터리였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과신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정신없이 나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군요. 사납게 말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그 뒤로도 베드로는 평생 새벽당만 울면 깜빡깜빡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베드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교회가 이걸 잊어먹었던 걸 한국교회가 다시 들춰내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이 순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능력은 없으면서 겉모습만 갖추고 큰소리쳤던 나의 인간적인 신앙이 다 깨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부인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주님 따라가다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베드로 같은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